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멈춰서는 곳이 있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저지르면 살게 되는데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 여쭸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혹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요? 이러면 우리 수준에서의 그 죄를 막 생각하죠. 뭐 엄마를 속인 거, 뭐 약간 좀뭐안 좋은 생각을 한 거, 뭐 이런 뭐 사람을 죽인 거, 뭐 이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린 궁금해서 선생님께 묻거나 목사님, 전도사님께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멈춰 서게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니, 구구, 성령의 모독죄라는 죄. 근데 사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좀 막연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게 도대체 어떤 죄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전체 말씀의 본문의 전체의 맥락을 살피면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성령의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도대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모독죄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이길래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걸까라는 것이죠.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모욕해야 하고 모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초점은 사실 진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장 앞부분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대화와 바리새인의 대화가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바알세불이 하는 일, 이두 가지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사이에서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인지를 우리는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기적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일으킨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모함하고 모독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으키시는 치유의 사역은 단순히 어떤 보기 좋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죠. 성령의 일하심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표적입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자막이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살펴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두 번째 장면이죠.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타났던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창조의 선언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등장하시면서 나타나시는데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온 천하에 인정되고 공포되는 하나의 공식적인 의식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이어지도록 일하시는 주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홀로 구원받지 않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초대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원이 되고 그 안에 소속이 되므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의 선물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사실 공동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실제 진행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그 일의 총주관자이자 집행자는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바알세불의 일로 모함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을 사단의 왕국의 일로 모함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모독이고 얼마나 큰 모함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크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인하고 사단의 왕국의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대한 사실은 이적 행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맥락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알세불의 사단의 왕국의 일로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의 발상은 율법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단적 가치이자 발상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고 조롱하면 십자가 구원의 사건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사함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은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악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모독죄에 대한 언급 이후에 바로 나무와 열매에 관한 비유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5절 이후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말이 바로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말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시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묶음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말과 마음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난 이 세 가지 큰 그림은 사실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경과 율법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상징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알기 원했고 그토록 찾기 원했던 하나님 말씀의 진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 말씀을 온 전인격적으로 전파하고 선포하고 해석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의 뿌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잠언은 이야기하죠. 말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어떤 마음에 없는 임기응변의 어떤 그냥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쏟아내는 말들은 모두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말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이 아니라 사실 다 마음에 결국은 있었던 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말이 마음의 뿌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말은 생명력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변질시켜 그들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말의 변질은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성경과 율법에 있는 온갖 선한 언어들을 다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선한 마음 안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듣기 좋은 말로만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치장하고 감추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를 선한 마음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마음이 우리의 말과 연결되어야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된다는데,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데 우리의 마음 어떻게 선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죠.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신다는 거죠. 그 선하게 바꾸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는 말이 되고, 아니 우리의 악한 마음을 낳는 말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33절에 나오는 말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에 단편적으로 이 조각만 떼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주님, 제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도대체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막 노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공로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 마치 우리가 선한 나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선한 일이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내시고 바꿔내실 때, 우리 안에 선한 말을 만들어내고 선한 메시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일어나는 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33절에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이 말씀을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악한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새롭고 선하고 정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하는 말이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라는 것이죠. 37절을 우리가 잠시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뭡니까?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은요, 생각과 마음의 열매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표현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지를 사실 12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말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말이 단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공포에 빠진 사람들에게 고침과 치유를 허락해 주세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19절과 20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다툽니다. 들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길 때 우리에게 15절과 20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령님을 모독하고 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에 결코 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존재가 된 것이죠.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거짓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거짓말은 생명의 말씀도 거짓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슬픈 비극을 낳았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구원을 바꾸실 때 우리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되고 비로소 우리의 말은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런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상황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간사님들, 리더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진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역을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말에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입술과 제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장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꼭 필요하고 성령께서 하기 원하시는 말을 좀 힘들어도 하는 용기를 가진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잘 되진 않지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가 뱉어내는 말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나의 삶에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열매에서부터 나왔을까 묵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신방을 하면 저는 많은 걸 경험해요. 얘기를 하면요. 성도들이 막 얘기하면 막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갑자기 말이 들려와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말은 당장에 내 귀에 잘 감기고 잘 들려오는 어떤 그런 선한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듣기 좋고 나의 존재를 잘 치장할 수 있는 말로 나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그랬을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실 말은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진심을 담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차리게 하는 묘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듣기 어려워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의 말에 진심이 그 사람의 말에 뿌리 내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회복이 돼요. 하지만 처음에 좋은 말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서 사실 내 마음과 다른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자꾸 가다 보면 그 관계 안에서나 자꾸 쓴뿌리가 생기고 그 안에서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독서를 막 쏟아붓고 막 있는 그대로 다 막 사토라레 아세요 여러분? 일본 영화 마음에 있는 모든 말을 다 쏟아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작은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실천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도록 구해야 하고 우리의 말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푸볼리리우스 시루스란 말이 푸볼리리우스 시루스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 인간은 자신이 말하는 그대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진심이 들키더라도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쏟아내다가 이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13장 뒤로 보면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말씀의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올 거죠.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